1993년에 한국의 저명한 그 조사기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불리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13억이라는 액수가 나왔습니다. 1993년. 13억을 가지면 부자의 대열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그 의견이 나왔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21년이 지난 올해, 지난 3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25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억. 그러니까 13억은 아니고 25억이 있어야 내가 부자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20년 사이에 거의 두 배가 된 거예요. 그 액수가.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좀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즘에는 20대, 30대 이렇게 안 부르고 2030 이렇게 부르죠. 2030 세대라고 불러요. 20대하고 30대는 33억 원은 가져야 부자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평균. 40, 50, 40에서 50 세대는 22억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17억만 있으면 돼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더 미래가 창창하다고 보는 사람들일수록 액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벌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숫자를 자꾸 바꿔나가고 더 줄여나가기보다는 크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더 좋아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서도 아 그럴듯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옛날하고 지금 화폐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보통 사람의 마음에는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뭐 나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보편적으로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자꾸 더 많이 내가 이루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내가 다섯 개를 이루었으니까 열 개를 이루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거 열 개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건강한 삶입니까? 아니면 다섯 개 했으니까 내가 지금 스무 살밖에 안 됐는데 그만 이루어야지라고 사는 것이 낫습니까? 탱자탱자 놀면서 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섯 개를 이루었지만 앞으로 다섯 개를 더 이루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에이 그래도 목표를 세우고 가면 안 돼요. 그건 죄악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뭘 말하냐면 이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나쁜 거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그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열심히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인생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무언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부족함. 근데 부족함이 나오는 이유는요. 사람하고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에 나올 때가 많아요. 보통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나를 비교할 때에 내가 부족하다.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비교를 할 때에 우리가 내가 부족해. 나는 부족하지 않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요. 내가 부족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돌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냐라고 스스로 물어본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더 많이 이루어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하건 말하지 않건 우리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허함은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부족함. 세상 사람들은 이 부족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도 좀 용납하고 살아. 당신도 완벽하지 않잖아.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살아야 되라고 말하는 결론이 나오기도 하거나 아니면 좀 베풀며 살아. 좀 착하게 살아. 이런 결론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도덕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말해주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줄 때 우리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들만의 생각 속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돼,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품어줘야 돼, 베풀어야 돼 이런 것들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주는 의미들은요. 부족함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많죠. 세상에 나가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가 느낄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충분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함을 무엇을 통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부족함 때문에 아, 나 죽겠다, 못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충만함,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의 대화로 구성이 됩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벨사살 왕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어요. 이 벨사살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부르지만 역사를 잘 뒤져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에요. 그 통치 연도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냥 뛰어넘어서 느부갓네살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할아버지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어린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도 있었고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도 있었고 자기도 살아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고 본문 앞부분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왕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이 왕이 자기의 통치 기간 중에 7년을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동물처럼 살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정신을 주시고 돌아오셔서 왕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썼어요. 정신 차려라.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여기에 예배해야지 다른 거를 높이면 안 된다라고 조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후손인 나보니누스나 아니면 벨사살 왕이 무엇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가 7년 동안 어디 다른데 저기 나갔다 돌아왔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것들을 그들이 들었는데 그걸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벨사살 왕이. 벨사살 왕이 무엇을 했냐면은 1,000명의 귀족들을 불렀어요. 당시에 1,000명을 부른다는 것은 오늘날 백악관에서 1,000명의 귀빈을 부르는 것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당시에 1,000명의 귀인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열었다는 것은 그냥 국가 파티예요. 동네 파티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 이 본인이 데리고 있는 왕비가 있잖아요. 왕비하고 첩이 많아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술 시중을 들도록 만들었어요. 엄청난 그 파티가 있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파티가 아니라 정치적인 파티일 가능성이 많아요. 정치와 관련된. 그것을 이렇게 열었는데 거기에 사용한 그릇이 뭐냐면 이런 일반적인 그릇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그릇들이에요. 그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 술을 부어서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 파티 중간에 갑자기 손이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저 벽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 글씨가 딱 쓰여지는 것을 이 왕이 보고요. 얼마나 놀랬냐면 자기가 손가락을 봤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이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풀려가지고요.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풀린 다음에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두려움 속에 빠진 거예요. 이 왕이. 그 일을 놓고. 그래서 이것을 이 글씨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다니엘을 부르죠. 그 글씨가 뭔지도 몰랐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다니엘이 와서 글씨를 읽어줘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죠.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네 메네 대겔 우 바르신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글씨는 메네 메네 대겔 우 바르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한글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분명히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메네 메네 대겔까지는 괜찮은데 우바르신이 문제예요. 우바르신. 우바르신이라고 부르는 저 말이 나중에 28절에 가면 베레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바르신이라고 안 하고. 베레스는 갑자기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다니엘이 메네 메네는 해석을 했는데 베레스가 나오니까 베네스가 왜 나왔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 때가 우리가 많아요. 이것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라는 말 있잖아요. 저 우는 히브리어의 엔드예요. 영어의 엔드. 그러니까 메네 메네 대겔 그리고 바르신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저렇게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말은 메네 메네 대겔 바르신이에요. 근데 바르신의 그 단수형이 페레스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스라고 여기에 기록을 쓰고 있는데 먼저 메네라는 말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원래 메네라는 단어는요. 그냥 계산하다 그런 말이에요. 한국말로 바꾸면. 그냥 쉽게 말하면 계산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아무리 뚫어지게 읽어도 해석이 나오지 않죠. 근데 이 해석은 그러면 이 다니엘이 혼자 원하는 대로 해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받아서 해석을 준 거예요. 그 내용은 당신의 나라가 끝났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대겔에 관련된 건데 대겔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의미가. 계산을 하는데 뭘 계산하냐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당신이 지금 부족하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나오는 베레스라는 말은 나누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나누어진다는 말. 근데 이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둘로 나누어진다.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실제로 바빌론이 역사가 끝나고 나라는 두 동강이 납니다.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 오늘날의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나라로 나누어지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것을 듣고 벨사살 왕이 놀랬겠죠. 근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이것을 해석하면 내가 자주색 옷도 주고 금 사슬도 주고 높은 자리도 줄 것이다 했는데 그 약속을 다 지켜요. 일단은.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이렇게 덤으로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마지막 절에 그러면 이 큰 나라는 누가 가져갔느냐 다리오라는 당시의 나이로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62세의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가져가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벨사살 왕이 왜 저렇게 엄청난 형벌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가 이 오늘 이 삶을 살면서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였어요. 겸손하지 아니하고라고 쓰고 있잖아요. 당신이 겸손해야 되는데 왜 겸손하지 않았소?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겸손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자기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정신이 흐리멍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 보니까 뭐 하나님의 손길도 없는 것 같고 할아버지도 이제 안 계시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덤벼봤겠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을 갖다가 술잔으로 쓰면서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를 처단하시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 속에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되는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마지막 결론에는 뭐가 있냐면 그가 부족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하는 메네메네 대겔 바르신이라는 말은요. 법적인 판결문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판결문.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땅, 땅, 땅 때리는. 법적 판결문. 너는 내가 계산해 봤더니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냐면 너는 죽어야 되고 네 나라는 너의 손에 있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내가 나누어 버릴 것이다 라는 판결을 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즉결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데려가심으로 말이죠. 벨사살 왕이 보여준 행동 자체가 우리가 볼 때 너무 잔인하거나 비열하거나 사람들을 못 살게 굴거나 하는 모양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눈에 밉보이게 된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였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가 몰라서 아 내가 그랬어요? 몰랐는데요? 할 수 없도록 다니엘은 오늘 지적하죠. 당신이 다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해요. 22절에.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랬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당신 미달이요.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판결문을 그에게 설명하게 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을 읽을 때에 벨사살 왕과 우리 자신과의 삶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이런 이방인과 내가 왜 비교돼야 되나 아니면 그거는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그 진노는요, 어떤 옵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면, 열심히 죽도록 고생을 하면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사실을 한번 이렇게 오늘 여기서 쓰여진 단어를 갖고 쓴다면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내가 너를 한번 구원해 보려고 달아보는데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두 다 미달인 거예요. 함량 미달.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이 쓰고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3장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였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부족하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벨사살 왕의 그런 모습처럼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존재가 되시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일을 할 때 막 일부러 그걸 잊어버리고 막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고 싶으니까. 주님 이것을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말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 삶에서 깊이 돌아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텍스트는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줘요. 거울처럼. 어떤 벨사살 왕이라는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우리가 그런 부족함을 알고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은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아가지고 어떤 철학자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저 동굴 밖으로 나가면은 저기에는 자유의 세상이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것을 막 헤쳐갖고 나오니까 거기에 자유가 있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텀을 갖고 저울이라는 말로 쓴다면요. 저울에 달려서 충분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단어를 쓴다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 없이 태어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태어난 우리들 우리 믿음도 없이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자리에 있게 됐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나 주님이 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이 되었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그 어떤 시간 우리만 가지고 있던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되돌려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간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과연 그러한 주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주님은 아무리 기억해도 나지 않고 뭐 감동도 없고 이게 뭐 주님이 그냥 나를 구원한 거지라고 그냥 넘어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벨사살 왕이 보여주고 있는 저 모양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습하고 굉장히 흡사할 수 있는 것이 잊었다는 모양, 저기서 사실 잊지 않았죠. 알고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신지도 아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일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감춰버리는 거예요. 마치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세뇌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이에요. 그 일을 헤쳐나가고 싶으니까, 내가 여기서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내 자존심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는 시점에서 한번 떠올려 봐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또 하나의 마지막 의미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충분하지 않은 부족한 존재들이었어요.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자리에 이루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충분함 가운데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의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힘들게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이까지 건 내가 혼자 할 수 있지. 내가 이런 거 한두 번 해봤나? 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드렸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영어의 찬양 중에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이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요 라는 표현이죠. 근데 그것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진정한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요, 중요한 것을 갖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만나는 문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삶 자체를 자꾸 우리의 믿음과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고 때로는 좀 주님으로서 내가 좀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는 모습.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이런 간단한 일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제 힘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라는 교만의 엉뚱한 고백을 드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건 관계없이 다 벨사살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건. 내가 그것을 알아서 그렇게 하건 몰라서 그렇게 하건 의도적으로 하건 모든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맞춰갈 때 함께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는 우리 삶 자체를 우리 스스로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메시지를 통해서 또 집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매번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이 머리에 있는데 우리 삶 속에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저 머릿속에 돌고 있는데 우리 삶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에서 우리는 쉽게 돌아서는 거예요. 벨사살이 자기 할아버지의 그 고난을 보고도 7년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도 확 등을 돌려서 이렇게 무지하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만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도 중요하고 그것을 함께 맡기는 것도 중요한데 내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 살아있는 고백이 나의 머릿속에 항상 맴돌고 있으며 내 가슴 속에 항상 들끓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삶에서 때로는 그렇게 하지만 교회 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나도 똑같이 퍼부어주고 싶고 똑같이 갚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여정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겸손의 고백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해 나와요. 그런데 그중에 일곱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런 책망을 들어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대충 왔다 갔다 하면 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백성처럼 때로는 아닌 것처럼. 근데 왜 그랬냐면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라이프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 완전성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삶을 맡기고 가야 되는데, 아이, 뭐 다 이루었는데, 뭐.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 라이프가 이제 오토매틱하게 쭉 그냥 가는 것처럼, 하나님 뭐, 이까짓 게 문제입니까? 하고 가는데 삶을 들여다보면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네가 지금 너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에 그 의미를 이렇게 발견해 나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것은 제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승리하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패배가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되고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갈까라는 한숨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는 저 부족함이 주는 마지막 의미가 되는 그러면 하나님 내 삶에서 나는 어떡합니까? 라는 부분에서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분이 너의 모든 것이라면서 그러면 주님을 의지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주여 내가 정말 내 삶에서 만나는 문제가 정말 크고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주님을 한번 신뢰해 보겠습니다. 더 많이 주님께 맡겨 보겠습니다. 의지해 보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승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보이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크고 작은 문제 다 하나님께 더 힘있게 목이 터져라, 가슴이 터져라 우리의 그 문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에서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여 우리가 정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는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다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다 상실해버리고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 혹시라도 우리가 빠져있지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교만으로 몰고 가서 교만한 삶 속에 깊이 거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가건 아니면 교만하게 살아가건 관계없이 어떠한 모습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기억해야 되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였다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사실과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우리를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뜨겁게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더 진지하게 확인하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사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뜨거운 하나님 백성으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주님의 그런 책망의 말씀 앞에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로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